제21장 재물에서 벗어남 직분과 권위 동역자 집회 21번째 시간 1948년 4월 27일 장소 상해 합동로 재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김 성경은 재물의 지위를 상당히 높게 두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대립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물에 의해 얻어진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얻어진 이들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80%의 사람들이 재물에 의해 얻어졌을 것이며 남은 20% 안에도 18-19%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100명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재물이 얻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얻으신 사람의 영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재물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조건임. 이번에 우리는 원래 재물에 대해서 언급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몸의 생활을 보려고 했지만 후에 이 문제에 관련된 두 가지 어려움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이고 둘째는 재물입니다. 개인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으며 재물 역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일단 재물을 섬기게 되면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금전은 사탄이 만유를 통일하는 수단임.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것이며 하나님은 만유의 유일하신 근원이시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만유를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신론을 창안해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이끕니다. 만물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사탄은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로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은 더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와 책상을 더하여 하나로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어른에 한 어린아이를 더하고 거기에 짐 하나를 더하고 금 한 덩어리를 더하고 땅 한 피를 더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들을 모두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들을 더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단위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돈을 사용해야만이 만유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한 필의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돈이 되고 쌀도 더 이상 쌀이 아니라 돈이 됩니다. 만유를 더하면 그렇게 많은 금전이 됩니다. 결국 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사람의 혼까지도 돈으로 계산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그들의 노동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바로 사람을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부를 고용할 때 우리는 사전에 그와 8시간에 얼마의 돈을 지불하겠다는데 합의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만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한 조각 한 조각 분할하고 각 조각마다 돈으로 그 가치를 매겼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달에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것도 돈으로 삼아서 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행기가 자기 땅의 상공을 날아가도 돈을 내야 할 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여기겠지만 우리가 볼 때 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아주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당신은 이 만유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들을 간소화시켜 결국 금전 아래 통일시켰습니다. 이것이 금전이 통화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사탄은 금전을 통하여 사람의 경배를 탈취함. 또한 금전은 만유를 끌어잡습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만유를 산출하셨고 다른 한 면에서 사탄은 만유를 돈으로 변케해서 만유를 통일케 했습니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금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온 상해와 온 중국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한 탐심과 우상을 함께 열거한 이유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것은 유일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섬기는 것은 돈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전 뒤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원하기 때문에 통화로 물건을 삽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은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물의 묶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러한 피조물들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 그것을 사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탕자가 먹은 주염 열매도 대가를 지불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금전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금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신은 곧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금전 측면에서 만유를 보는 것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아야만이 옳은 것입니다. 직분과 권위. 우리가 보아야 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직분과 권위의 관계입니다. 눈은 눈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기능을 관리합니다. 온 몸의 지체를 보려면 눈의 직분에 의지해야 합니다. 동역의 의미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그가 가진 것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동역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일 뿐 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당신이 온 몸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동역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만 하나의 지체이므로 결코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눈이 중요할지라도 그것이 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색깔을 보는 데는 오직 눈을 사용하여 볼 수밖에 없으며 소리를 듣는 데는 오직 귀를 사용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나는 말하는 데에 능하고 걷는 데 능하지 않으므로 당신에게 걸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제한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 며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실제로 진정으로 동역을 아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 말하기를 나는 이 일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생각하라고 했는가? 당신이 귀라면 당신은 나는 이 일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본 것이 흰색이라면 그것은 흰색인 것입니다. 귀인 당신이 그것은 흰색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들이 머리를 덮은 것은 형제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스스로 무엇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는 원문에서는 에크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아들이 자신으로부터는 무엇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가려졌습니다. 이 머리에 쓰는 사실은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동역관에 있을 때 우리 각 사람의 머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의견을 내놓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이가 내게 묻기를, 만약 어떤 일에 대하여 아멘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종이 아멘이라고 느낄 때는 가서 하고 아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잘려야 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이 내게 나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나라는 사람의 머리가 잘리고 오직 그 유일하신 머리만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머리가 되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주장을 거절하고 의견을 거절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해석과 말씀에 대한 분별에 관하여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교사들을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파와 이단적인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모두 교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사인 것은 아닙니다. 귀가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흰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소용없는 것입니다. 흰가 아닌가는 귀가 말할 문제가 아니라 눈이 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이단들은 여기서부터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가지 기묘한 것은 눈이나 귀가 비록 머리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 그것을 지배하는 기관은 머리요, 일을 하는 것은 지체들입니다. 사실상 보는 기관은 눈이 아니라 바로 머릿속에 있는 시신경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온몸은 눈이 보는 것에 따라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뛰어난 은사가 있고 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동역안에 있지 않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이 눈이 아니라면 당신은 더욱 동역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제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의 제안을 본 즉시 권위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세운 지체와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머리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에든 해박하다면 당신은 어떠한 동역도 필요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역 안에서 우리는 머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말 듣는 것을 배우고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의 단정에 대하여 위트니스리 형제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워치만니 형제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직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머리가 알지 당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온몸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이 아는 것이라야 믿을 만한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나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한 형제나 자매가 집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는 유용한 사람이며 또한 나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고 말했다 합시다. 이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하다면 일단 한 번 쓰임 받으면 즉시 알게 됩니다. 사역의 단정에 관하여 우리는 온몸의 결정이 개인의 결정보다도 더 정확함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추구함에 관하여 위광이 형제 은사를 추구함에 대하여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직분은 예수의 죽음으로 구성된 것이고 은사는 다만 성령이 밖에서 더한 것임. 워치만니 형제님 고린도 전후서는 은사와 직분이 다름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은사를 말하고 고린도 후서는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며 은사는 다만 성령이 우리의 밖에서 더해진 능력일 따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의 죽음은 원문에서 하나의 특별한 죽음입니다. 헬라어에서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반대되는 것,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죽었다고 말할 경우에 쓰이는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이다의 의미로서 사람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경우에 쓰이는 또 다른 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죽음은 헬라어에서 죽이다의 의미이므로 예수의 죽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국에 있을 때 서양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린도 후서 4장의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단어, 곧 죽게 하다를 쓸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곧 당신을 죽게 하는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죽게 하는 그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한 차례 한 차례의 처리함을 인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다만 교회의 초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은사보다도 생명의 직분이 필요함. 한 형제가 연단에 오르면 당신은 즉시 그가 은사 있는 형제인지 아니면 직분이 있는 형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칼을 사용하여 고무나무를 뱁니다. 나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칼이 낸 상처로 인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직분의 섬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시험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생명의 직분입니다. 어린 교회는 당신이 들어갈 때는 아주 뜨겁겠지만 안에 생명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당신은 아마 언변이 없는 형제로 인해 조급해하며 그를 대신할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직분이 있으며 그가 나타내는 것은 은사가 아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많은 직분들이 산출되며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의 공급이 있게 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직분과 은사가 다름을 만져야 합니다. 교회는 더 많은 직분의 일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교회는 은사 있는 형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것인 반면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는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이고 직분은 당신이란 사람임. 유성화 형제교통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예금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실제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온 실제입니다. 은사는 단지 어떤 것에 불과합니다. 빌려서 자신이 쓰지만 쓰는 사람 본인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발람의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당신이 나귀를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는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무리의 직분이 있는 사람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물론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은사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과 20여 년을 과정 속에서 산출된 직분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자신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가 한 말로 인해 그를 어른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귀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를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직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외면상으로는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강할 때 성도들의 영은 밝습니다. 비록 겉은 뜨겁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린 교회 안에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직분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이 그가 한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욱 빠르고 쉽게 타락합니다.